그때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했을 때 깜짝 놀랐을 때내 손과 그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심지어는 또 나를 만져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영화에서나 뭐 이렇게 알고 있는 연기 같이 뭐 이렇게 투과하고 투시하는 그런 영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은 영광의 몸으로 영광의 영이죠. 부활하신 몸이죠. 이제는 육신이 아니죠. 영이죠. 그러나 만질 수 있는 영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먹을 것이 없느냐 할 때에 그것을 먹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볼때 너무도 이 우리가 지금 우리의 어떤 지금의 이성으로서는 판단할 수 없고 이렇게 성량할 수 없지만은 분명하게 우리의 이 몸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심지어는 만져볼 수도 있는 이런 몸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걸볼때이 몸은 신령한 몸.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고, 분명히 신령한 영이 있다 이래야 되는데 신령한 몸이 있다 그랬거든요. 이 몸. 그 몸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여서 친히 제자들에게 보여준 그 몸이었죠. 만져보라고 했던 그 몸. 도마에게 창자국에 그리고 손가락에 못자국에 만져보라, 넣어보라고 했던 그 몸. 그러나 이 우리가 이게 3차원의 이 영향을 받고 있는 이런 공간에 영향을 받진 않죠. 우리는 이 몸은 영향을 받죠. 이 벽을 뚫고 가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몸은 이런 공간에 제한을 안 받죠. 그래서 문이 닫혀 있지만 그냥 들어오셨죠. 그러나 음식을 먹었죠.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뭐 우리 상상은 안 되지만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투명 인간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공상 SF 영화에나 소설에 나왔지만 이 투명 인간이 눈에는 안 보이죠. 그가 이렇게 근데 그가 음식을 먹어버리잖아요. 또 보이지는 않지만 근데 그 투명 인간은 어떤 면에서는 뭐 제한을 받겠죠. 3차원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하듯이 이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는 4차원, 5차원 아니 더 나아간 차원의 그런 우리가 신비로운 그런 차원이 있지만 일단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입각해서 볼 때는 그런 몸이 분명히 존재한다. 영광의 몸이.
알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좀 들으니까 그 생각이 잠깐 나요. 왜 주님께서 그 몸을 선택을 하셨을까? 왜 그렇게 되시기로 결정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형제님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께서는 그 몸을 갖고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한 가지를 갖고 가셨어요. 그분의 손과 그분의 발과 그분의 옆구리와 그분의 이마에 상처를 갖고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것은 온 인류와 그리고 온 우주의 형과 평화와 그들을 사랑하는 사랑과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흔적을 갖고 계신 거거든요. 목적이 그것이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그분의
도마체로
손을 보고 싶어요, 사실은. 얼굴보다도 그분의 손을 좀 보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어쨌든 우리가 몸을 가지게 된다는 거, 이거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알수 있고요. 그 외의 것은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좀더꼭 확인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가 교제하는 것, 교제하고 이렇게 같이 서로 아는 것, 그리고 뭐 하루 이틀이지. 물론 이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과 이렇게 교제하는 것도 참 시간이 많이 가겠지만 이 천년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아무도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뭐 제가 이제 한 35년 이렇게 살아봤는데도 긴데 이 천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막연하게 그 천국에서 그냥 사람들과 이렇게 서로 교제만 하고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이런 말씀이 돼요. 계시록 20장에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님 얘기하시겠습니까?
예. 왕노릇한다는 표현을 제가 뭐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진 않았어요. 네. 생각해 보진 않고. 다만,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10년 동안 이제 그 악인들이 남아있는 동안, 의인들이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는 게 그런 이제 심판을 위해, 심판 지팡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심판관의 역할을 한다. 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10년 뒤의 생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늘에 가면, 성경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펼쳐져 있고, 네. 거기에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못에
던지운다라는 네, 말씀이 맞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예. 하늘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주님께서 성도들을 보좌에 앉히시고 하시는 일이 지금 조금 아까 우리 형제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생명책이 있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기념책이 있고 그 다음에 행위록이 이렇게 심판책이 있어요. 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행위를 따라 심판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그 심판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천년기 동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권을 갖고서 마귀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과 그리고 마귀를 따르던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그때 함께 열면서 그렇죠. 그들의 형량을 그때 정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세 가지 정도로 놀란대, 세 가지가. 그건 뭐냐면 꼭 와야 될 사람들이 안 와서 놀라고 그리고 안 와야 될 사람들이 와서 놀라고 또 하나는 왜 놀라는지 아세요?
내가 와서 놀라.
네, 나 같은 정말 이렇게 죄인과 죄인인 이런 나 같은 사람이 하늘나라 그 영광에 참여했다는 것에 대해서 놀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하늘나라에서 이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하고 그래서 꼭 와야 될 나의 가족들,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런 형제자매들 왜 그들이 못 왔는지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그때 함께 심판책을 펼치면서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우리 이 땅에서도 심판이 없이 재판이 없이 그냥 악인들에게 형량을 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악인들에게도 공의로운 그런 심판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성교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천년기 동안 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 죄악 세상에서 살아보셨어요. 그러면서 죄를 범하지 않고 사셨고 죄를 승리하고 사셨고 또 구원받은 의인들도 이 죄악 세상에 살면서 죄를 주님에 의해서 의지해서 승리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심판에 관해 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니엘 7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왕좌가 놓인 거예요. 왕좌에 예수님께서 좌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좌가 놓여 예수님께서 그 왕좌가 놓여있고 심판을 하시는데 이제 책들 있죠. 생명책과 또 다른 책들이 있겠죠. 그런 책들을 보고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거기에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는 게 예수님과 함께 그 구원받은 의인들이 심판을 하겠다라는 구절로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고요.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천사는 뭐 우리를 도와준 천사 말고 악한 천사들. 악한 천사들의 그 행위들까지 다 심판해서 공의롭게 그 형량을 결정을 하고 나중에 집행 심판이 있게 되겠죠.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 뭘 할까? 뭐 비파 치고 검거 치고 찬양만 웬정에 부르고 있을까?
찬양도 하겠죠.
물론 찬양도 하겠지만 뭐 그렇게만 하고 있을까 하면은 정말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찬양만 하고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이제 어떤 때는 이제 하곤 하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어떻게 하면 천년도 모자랄 정도로 굉장히 바쁜
바쁠 것 같아요.
바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십억 명이잖아요. 네,
지난 6천년간 살아온 인류가 뭐 적은 숫자가 아닐 텐데 그렇죠. 저 인생 개인 하나의 개인사만 펼쳐놓고 기록하고 심리를 한다 해도 엄청난 양일 텐데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그 법정 영화라든가 재판 영화를 보면 절도한 사람 한 명을 그 심리하기 위해서
며칠.
변호사 검사가 대동되고 수많은 그 사건 자료. 기록 파일들을 들추고 이 사람 심리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런 에너지와 시간과 그런 노력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그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죄를 승리하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선 사람들 그래서 그 14만 4천 물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재판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천년기 동안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배심원 역할을 하겠죠. 예수님의 재판을 도와주는 그런 걸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그 에너지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시간과 그런 노력들이 참 방대할 거라는 생각이 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언뜻 드네요.
네. 사실은 이런 우리가 그냥 어떤 면에서는 지금 얘기를 하면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그냥 이야기를 지어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성경에 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열두 고을을 다스리리라 라는 말씀과 함께 그런 말씀도 하시면서 또 너희가 나와 함께 보좌에 앉으리라 그리고 특별히 계시록의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긴 자는 내가 이긴 것 같이 이긴 자에게는 나와 함께 같은 보좌에 앉아 왕도를 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왕이라는 어떤 것은 그냥 뭐 우리가 왕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왕의 어떤 그 직무는 이 선악을 이렇게 재판하고 성경에 보면은 맞습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예표하듯이 그리고 분명히 악인과 의인에 대한 어떤 그 차이 다름을 분명히 이렇게 예표해놨죠.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 8절에 보니까 환난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께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사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않은 자 그러니까 모르는 자와 또 말씀을 듣고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이 이렇다 말씀대로 기록되었지만 그들이 순종치 않을 때 그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놨거든요. 그러면 악인의 형벌은 언제 있느냐? 그냥 예수님 재림 할 때 그냥 그거 죽는 거 그거는 말 그대로 한 번 죽는 거거든요. 한 번 죽는 것을 정한 바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도 해놨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특별히 계시록의 20장에 보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것이 곧 첫째 부활이라 하면서 계시록 20장 5절에 말씀을 했거든요. 그럼 첫째 부활은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림하실 때 죽었던 의인들이 부활할 때 그게 첫째 부활이고요. 그러면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아나지 못하였던 그 죽은 자들이 바로 악인의 일이라고요. 그럼 악인이 이제 둘째 부활해서 부활한다는 거죠. 그럼 그 천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그 악인이 살아나지 못한 그 사건 동안 의인들이 하늘에 가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무엇을 하느냐. 아까 전에 우리 형제님이 그 천사들도 판단하리라는데 그 판단을 보면 사실은 영어로서는 진짜 심판이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또 그 로마 교황청에서는 천사도 우리가 심판한다.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악인들을 그렇게 낱낱이 기록된 걸 가지고 심판한다는 거죠. 이 땅에서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 많아요. 이 땅에서 종교적으로 아주 위대한 일을 해서 칭송받는 자가 많아요. 근데 천국에 안 왔어요.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하여 그 후손들이 얼마나 의문이 가겠어요. 아니 우리 조상, 이 명예스러운 조상, 이 존경받는 조상이 안 오다니. 그러면은 분명히 이 의인이 의욕이 쌓여 있는 것을 풀어줘야 되거든요. 재판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억울한 운명을 벗겨주는 것, 나는 의로운데, 나는 죄가 없는데 라는 것을 풀어주듯이, 그러면 심판받고 죄인이라는 것은 분명히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도. 그러면 하늘에서도 분명한 악인에 대한 심판이, 집행심, 조사하는 심판이 바로 천년기에 일어난다는 거죠.
계시록 네. 그 15장인가 이렇게 네. 보면 우리 이제 구속받은 14만 4천이 이제 올라가서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유리바닷가, 불타는 정금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그들의 그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죄와 투쟁하고 싸워서 이겼던 그 경험의 노래를 그때 이제 부르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찬양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그것은 온 우주 가운데 들려지는 경험의 노래 찬양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찬양과 그들의 그 간증이 다시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도 여전히 자유의지가 있죠.
그렇죠.
아담이 죄가 없고 완전한 성품 가운데에서 유혹을 받았고 루시퍼도 그랬거든요. 그죠? 그러면 죄 지을 가능성은 있을까요?
역시 있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역사를 펼치시면서 정말 그 오랜 세월 동안 죄에 연약해진 그 인간들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피를 흘리시며 자기의 목숨까지도 다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간증들을 온 우주가 지금 보면서 그 연약하고 정말 그 죄로 가득했던 인간들이 변화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짓기를 목숨보다도 더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그러한 무리들을 보면서 사실상 그들이 이제 하늘에 왔을 때 정말 이렇게 안전하게 된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은 그런 모든 어떤 그 과정들을 이 우주에서는 지금 우주 거민들은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 간증을 통해서 또한 인류 그 6천년의 역사를 통해서 더 이상 이제 우주에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교훈이 남겨지게 된 거죠.
아멘.
그 간증을 하는 것이 바로 14만 4천들이 하늘에 가서 할 간증들이죠. 그 찬양이고.
네, 우리 이제 이 천년기 동안 의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그럼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천년 동안 악인들은 뭐 하고 있죠? 네, 너무 쉬운 문제라서.
악인은 천년 동안 살아나지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네, 맞습니다.
예, 무덤에 그대로 잠자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사탕.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의인은 다 하늘에 올라갔지만은 계시록 20장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20장에 처음에 보면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무주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지고 와서 그 하늘에서 내려와서 용을 잡는다 그랬거든요.
네.
그 용이 바로 옛뱀 마귀요 사탄이고 그래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주갱에다가 던져 잠그고 임봉해서 다시는 천년이 자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다가 나중에 놓인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바로 천년 동안의 무주갱의 가치. 즉, 이 무주갱은 아비소스에서 혼돈된, 그러니까 그 칠지향이 있었던 지구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지구가 황폐하고 파괴되고 온갖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 천년 동안 그 상태에 사단이 갇혀서 그 6천년 동안 자기가 이 지구를 다스리는 왕이다고 나는 통치다고 했던 그 지구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통치의 그것을 보고 결국 의인들은 다 하늘에 다 올라가고 악인은 무덤에 자는 걸 보면서 자기의 그 모습을 1천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냥 그 상태로 갇혀 있는 거죠.
네, 지금 이제 뭐 악인은 다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죽은 상태로 이렇게 지구에 있고 또 이 사탄은 무적행에, 그러니까 그 뭐 다 설명해 주셨는데 그 이렇게 갇혀 있고 사실 지구 역사 6천년이잖아요. 6천년 동안 이 죄로 이렇게 했던 네. 그 지구가 1000년간은 황폐화돼서 아무 조용하게 있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지구 역사 6천년에 비해 그 1000년 기간의 의미에 대해서 형제님 잠깐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형제님이 황폐화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이게 어떤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 나머지 그 1000년 기간은 어떻게 보면 그 황폐라는 표현보다는 어떻게 보면 안식의 100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예를 들면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칙대로 6일을 힘써 일하다가 이제 7일째 쉬면서 회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다음 7주기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인류 역사도 이제 똑같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지구 역사 6천년만 6천년을 허락하시고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천년기 그것을 이제 안식의 천년으로 이렇게 삼으시는 건데. 원리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그 안식이 필요하듯이 이 지구가 지구 역사 6천년 동안 얼마나 그 죄와 그런 수고와 슬픔과 고통으로 지쳐 있습니까? 이 지구 6천년. 6천년 동안 너무 지쳐 있는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이제 천년 동안 안식으로 이렇게 천년기 동안 이렇게 안식 천년으로 펼쳐 놓는 것이죠. 근데 이게 참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 참 높으신 게 그 어떤 그 최초에 정하신 그 천지 창조의 그런 제도를 통해서 이 지구의 그 역사를 설계로 삼으셔서 투영하셨다는 게 참 놀라운 지혜인 것 같아요. 지금 지구 역사가 6천년이라는 증거가 과학적으로, 천문학적으로, 그리고 고고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이 성경의 연대기 6천년과 너무 맞아 떨어지거든요. 진화론자들이 나타나서 수십억 년 됐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정말 우리가 정말 과학적으로 깊이 연구해보면 거짓말이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학적 증거로 봤을 때 이 지구의 역사는 6천년이고 성경이 연대기하고 일치하고 있고 지금 6천년 끝부분에 이제 우리가 있다는 것이 가장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천년기 허락하시는 거 바로 이때 6천년 동안 지친 지구를 새천년으로 이제 안식으로 삼아서 이때 이때가 지나면 이제 마지막 7천년 끝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 모든 슬픔과 저주와 고통과 죄의 흔적들을 일수해 버리시는 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청사진이죠.
천년.
그 말씀들이 그러니까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지금 말씀드리면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 안식하셨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식이 깨어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지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와 같은 그러한 죄에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서 성육신 하셨죠. 그리고 그분은 과정을 거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위에서 인류를 구속하고 지구를 구속하는 일을 그때 이루신 겁니다. 그때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니라 그런 말씀 하셨죠.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회복을 시키시고 거기에 보면 천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세 번 이루는 것이죠.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새롭게 이 지구를 구속하시고 인류를 구속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회복시키시면서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이제 형제님 말씀 들어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 천년기는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법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고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 공평하시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 천년기 동안에 그 지구는 정말 황폐할 대로 황폐해져서 더 이상 그 푸른 하늘을 볼 수 없고 흰색의 구름도 볼 수 없고 맑은 물소리도 없고 살아있는 생명체는 정말 죽음의 색 그 자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6천년 동안 죄의 역사를 이끌어온 사단은 자기가 그동안 이뤄온 어떤 그 죄의 결과들을 1천년 동안 다니면서 보게 되, 될 거라고 합니다.
네. 그 이제 묵혀둔다라는 그 안식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안식년이 그렇지. 또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네, 이 땅에서도 6년 동안 개간한 다음 이렇게 작물을 키워 먹은 다음에 1년은 묵혀두면 더 농사 효율이 좋다고 그런 말을 제가 듣긴 했어요.
맞아요.
이제 그런 맥락으로 이 지구 6세 6천년 후에 1000년을 이렇게 묵혀두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네.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악인이 부활하고 나서 그 계시록 20장 말씀 그대로 잠깐 그가
노여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옥에서 놓여서 네. 땅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이
네, 잠깐만요.
미혹한다고.
그게 지금 천년기 네. 끝에 일어나는 사건이잖아요.
천년이 차고 나서.
천년이 끝난 다음에.
예, 끝나고요. 네. 천년이 끝나고 나서
악인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악인의 부활이 있다 그랬거든요.
네, 둘째 부활이죠. 예,
악인이 부활했을 때 사단이 그 다시 한 번 더 그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 그랬거든요. 네. 사단은 항상 미혹하거든. 그 사람 다시 악인의 부활들. 그러니까 네. 이때 곡과 마곡은 우리가 계시록 에스겔 38, 39장에도 또 등장을 해요. 네. 그러니까 구약에는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이 예언과 예표로 항상 이렇게 말씀해 두고 있다는 거죠. 그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 에스겔 37장에 그 골짜기에 생기가 일어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다음에 곡과 마곡이 등장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 다시 한 번 더 이 악인들이 그러니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던 어떤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더 펼쳐보인 거죠. 마지막. 왜 악인과 그리고 사탄의, 그러니까 죄의 원흉인 이 사탄도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서 죄가 돼야 할 에 대한 것들을 마지막에 계시록에 심어놨죠. 물론 그 악인의 심판에 대하여 뭐 말라기든지 중간중간에 악인을 불러 태워서 죄가 되게 하고 어린 양의 기름과 같이 다 날아갈 것이다. 이런 네. 것들이 계속 예언해 주셨거든요. 예. 그런 표현처럼 그렇게 해서 천년이 차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할 때에 싸움이 이제 일어날 때 그 수가 바다 모래 같다 그랬거든요. 네. 그 악인의 부활이 정말 의인의 부활보다도 악인의 부활이 더 많을까요? 정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는 자는 심히 적다고 했고 네. 노아 당시 때도 8명밖에 안 구원받지 못한 걸 보더라도 모래알 같이 많은 이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이들이 다시 그 새 예루살렘을 볼 때 우리가 악인이 사탄도 하나님 보좌를 눈부았고 그 에덴 동산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했고 이 지구도 차지하려고 했듯이 그때 새 예루살렘도 그가 차지하려고 그랬거든요. 악인과 함께. 네. 그래서 성도의 진을 두르고 그 사랑의 성을 두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악인의 이제 행위가 드러난 거죠. 그 그렇죠. 마음에 있는 동기, 이기적인 동기가 드러났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소멸하고 저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못, 유황못에 던진다고 계시록 20장 9절 10절에 그리고 그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천년기 이후에 일어난다고 성경에는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죠.
네. 네, 그 곡과 마곡 이게 이제 뭐 저도 이제 좀 찾아보니까 북방에 있는 이방족 속들을 이제 칭하는 용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대명사죠.
예, 그게 이제 북방에 있는 이방족 속을 표현하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악한 자들을 대표하는 거고. 그 악한 자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을 이제 이를 갈면서 이제 공격을 하겠죠. 마지막으로 그랬을 때 이 모든 그 의인들은 심판으로만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실체를 보게 되겠죠. 악인들이.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불태우시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이 펼쳐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에 보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아까 이제 송 교사님께서 잠깐 설명하셨는데 하늘나라와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다른지 그 부분을 이제 좀 설명을 하셨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더 혹시 말씀?
예. 그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네. 구약에서도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네. 신약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몇 가지 말씀을 좀 근거로 우리가 좀 교제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 후서 3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1절 2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다 같이 이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나서 이 땅이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하늘과 땅이 원소까지도 다 태워버려서 정결케 한 다음에 새롭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예수님께서 창조하신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중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으로 내려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렇게 바퀴가 달려서 움직이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이 지구가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 다음에 이 지구가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오고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되는 거죠. 네. 이것은 너무나 놀랍고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은. 네.
에스겔서에도 그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48장 35절에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라. 여호와 삼마 우리와 함께 거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에스겔이 예언해뒀거든요. 그걸 보더라도 그것이 확실하다는 거죠. 그 예언은 성취된다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새하늘과 새 땅 이 말씀 참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참 이게 쉽게 믿겨지진 않지만 참 놀라운 말씀이고 또 이 새하늘과 새 땅 생각해보면 헌 하늘과 헌 땅이 있었다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네.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거 아닐까? 그래서 그 이 지구가 다시 새롭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실지 또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꼭 그런 부분, 그런 사건들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를 참 바랍니다. 오늘 하늘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또 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서두에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그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하늘에 가면 하늘은 지옥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제가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은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이 회복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인 그 율법이 통치 이념이 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모든 법칙이 다시 하나님의 모든 그 법칙이 회복된 그 법칙이 다스리는 세상인데 그런 세상을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아까 다 말씀하셨지만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이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연 법칙이죠. 하나님의 자연 법칙이 이게 회복된 세상 그리고 나의 성산에는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라는 것들이 이제 이사야 구절에 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되어서 정말 그 율법의 원칙이 내 안에 새겨져서 그 율법의 원칙대로 사는 게 나의 기쁨이고 나의 특권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 하늘나라에서 그 율법의 통치 이념 아래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와 그런 율법의 통치 이념 아래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새하늘 새 땅의 어떤 그런 회복된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멘. 네.
제가 한마디요. 네. 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니까 그냥 없어지고 이거는 없어지고 새로 창조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할 때에 우리의 옛사람 우리가 이 죄악된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새 사람으로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지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불에 다 태워지고 지금 이 지구에서 지구가 새롭게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거죠. 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새 피조물밖에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 것은 네. 들어가지 못하고.
저도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를 읽고 전 대신하고 싶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정말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에덴 동산처럼 되기를 원하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놀라운 선물 네 가지를 주셨죠. 그것은 생명, 의로운 성품, 아름다운 집, 세상을 다스릴 권세였어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지구상에 펼쳐지면 저희도 똑같이 아담과 하와처럼 그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가슴 벅찹니다.
아멘.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물론 이 땅에서 잘 되겠죠. 이 땅에서 잘 되겠지만 또 다른 말씀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나오는데 노아라든지 또 아브라함, 모세 그런 이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또 그 외에 다른 그 사도들이라든지 또 순교자들 이런 분들을 봤을 때 이 땅에서 참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한마디로 이 땅에서 망한 삶이죠. 성공한 삶이 아니라 망한 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히브리서 11장 13절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만약에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도 성공하지 못하고 하늘나라도 못 가는 참 가장 불행한 삶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오늘 나눠본 그 말씀들은 진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진짜 체험하는 그 하늘나라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우리가 진짜 그 만약에 그 새 예루살렘성 안에 있지 못하고 밖에 있다면 아마 참 억울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과 반대를 당하지만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이유는 더 나은 본향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인데요. 우리 모두가 그 성에 함께 가게 되길 바라고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힘을 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성경의 그 중요한 주제들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